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네, 아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실을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내가 너를 생각할 때도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천사의 예언을 들은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음성을 들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며 또 대조하면서 누가복음을 기술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사가랴하고 처녀 마리아, 시골 처녀 마리아입니다. 대제사장 사가랴가 뽑혀서 대제사장이 되어 성전에 지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 요한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8절에 보니까 저는 나이가 많은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일 거예요. 그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를 소망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남성으로 여성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입을 천사가 막고 침례 요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시골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그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다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역시 아들이 생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생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죠? 처녀였던 마리아가 남성 없이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뭐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마리아의 반응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성령께서 그녀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임신의 불가능한 사촌 엘리자벳이 임신했으니 똑같이 정말 성령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셨으니 너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근데 전 이 말씀을 보고 한편으로는 정말 마리아가 너무너무나 대단한 여자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는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 제가 질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이야기했던 걸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리고 엘리자벳이 임신했으니까 너도 그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저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다르고 그녀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로 제 눈으로는 너무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은혜가 너에게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벳은 먼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기를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는데 좋다는 정말 별의별 방법은 다 써봤을 거예요. 이 당시 아이가 없는 것은 그냥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유 어떡해, 아유 어떡하니 라고 하는 그런 동정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참 그치? 그때는 그랬어요. 그치? 조선시대 막 더 가면 더 그랬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손가락질했습니까? 여성에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렇죠? 소방 맞고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었고 엄청난 불행이고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벌하심이고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가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정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어요. 이 엘리사벳의 고통이, 엘리사벳의 서름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 상상하고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던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큰 경사입니다.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주님이 나를 돌아보신 것이고 이 아이 없음으로 인해 그동안 아파하고 애통했던 부끄러움을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큰 기적, 너무나 큰 경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그걸 생각하고 마리아를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마리아가 아이를 원했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원했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은 배우자가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약혼했다라고 하지만 정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정혼하고 1년 뒤에 1년 동안 시간을 갖고 정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1년 후에 동침하는 부부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데 임신을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누가 믿을까요? 나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고 그래. 남자들 중에서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리아는 절대로 오히려 바라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러한 임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년 동안 기간을 갖는 그 사랑하는 남자와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제가 볼 땐 너무너무 타이밍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자벳에게는 그 아이를 갖는 일이, 아이를 낳는 일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경사이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목숨이 위태해지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다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처녀가 그런 불륜의 일을 저지러도 마찬가지였고 이 당시에 그렇게 1년 동안 정혼한 남자와 사랑을 확인하는 기간을 갖는데 임신을 했다? 반드시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자기의 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온 가문이 망신을 당하는 일입니다. 결혼은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가문이 몰락하는 망신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죽는 거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도 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또 제가 너무 이렇게 마리아에 이렇게 개린투입하는 것 같긴 하지만 또 보면 저는 잘 몰라요. 저도 얘기할 자격이 없지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자기가 아닌 엄마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세요?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정말 그렇다면 제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임신했을 뿐 아니라 그 임신 기간 동안 이 여인이 겪어야 될 일들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를 가지면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그 임신 내내 기간 동안 정말 배가 더 이상 불러와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그때가 될 때까지 이 마리아는 임신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들키지 않을까, 행여 누가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일 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 사랑을 돈독하게 해야 할 약혼자 요셉의 눈조차도 피해서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축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면 불보도 뻔해요. 내가 예스 하면 그때서부터 시련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 불편이 시작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뻔한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엘리자벳에게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favored 하나님의 favored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을 읽는 저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부흥회 때도 소개된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 이 형제는 대장암 4기라는 절망스러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키운 아들, 그래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이제 좋은 가정도 꾸린 그 아들이, 예수 잘 믿는 그 아들이 대장암 4기라는 말을 듣고 이 엄마가, 그 형제의 엄마가 그 충격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연이어 그 아내에도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안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욥의 이야기. 정말 연이은 고통과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이 한꺼번에 이 형제에게 밀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마와 싸우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이 형제가 생애끈을 놓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빠, 오빠는 왜 더 살고 싶어? 하루라도 더 주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더 온전하게 서고 싶어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하루라도 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더 온전하게 서고 싶어서 오늘을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형제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난도, 고통도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지금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바라는 마음인 마음뿐입니다. 나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으며 그 영원한 삶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셨다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정말 주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들, 그 마음들만이 오늘 우리가 겪는 축복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과 고통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를 초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이 땅의 전부라면 마리아의 삶은 축복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런 마리아의 같은 삶이, 너무나 뻔한 고통과 고난의 삶이, 너무나 뻔한 불행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일 리 없고 축복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를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것이 축복이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삶이든 그것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이든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누가 주인인지를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행동하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기 위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 다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임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굳이 따져본다면 아이가 있을 거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사가랴일까요? 아니면 마리아일까요?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먼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아이 갖기를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사가랴가 바라는 것, 엘리자베스가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바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알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걸 생각해 보면 사가랴와 시골 처녀 마리아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가랴가 천사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지성소에서 만났어요. 제사장들 중에 뽑혀서 한 사람만 들어가는 지성소에서 만났습니다. 분명히 천사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누구를 보았다면 그 사람 천사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디서 천사를 만났습니까? 자기 집에서 만난 것 같아요. 유치한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천사 이렇게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돌에 맞아 죽고 폐가 망신하는 게 너무너무 뻔한 일인데 정말 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리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건 꿈이야. 내가 본 건 잘못된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 수백 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더 많습니다. 이 두 사람만 놓고 비교해보면 사가랴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말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들려왔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가랴입니다. 너무 분명한 말씀을 들었고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들어진 것입니다. 것이며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천사를 만났던 장소도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어요. 누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정말 어쩌면 사가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 어쩌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았던 그 마리아가 목숨을 담보하고 시련을 자초하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직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봤습니다. 뭐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것, 그것과 어쩌면 순종하는 삶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도 오늘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고,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납니다. 오랫동안 정말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그래서 정말 수없이 들어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어떤 설교를 들으면 아 이건 이 말씀이고 이런 뜻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자동적으로 오르메릭하게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고 그런 정답들이 생각이 난다면 오히려 더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내가 알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한 번도 보편적인 적이 없습니다. popular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여전히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 올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서로를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사람도 너무나 찾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다들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전히 적은 무리입니다. 오늘 내가 그 좁은 길을 지나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면 삶으로 살아나는 진리는 언제나 그 본질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마도 사가랴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정말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내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고 나에게 직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했는지가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 순종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그것이 점을 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라는 뜻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구별해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내 상황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더 신뢰함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에 맞는 대로, 내 상식과 내 논리에 맞는 대로, 내 경험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완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있지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배울 때 온전히 뵙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구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천국을 가는 일이든, 그것이 이 땅의 잘됨이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해보아야 할, 치루어야 할 코스트가 너무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신앙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며,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며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교제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다스림을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을 아직 모른다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정말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천국,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정말 그것이 무엇은 정말 신앙이 되겠습니까? 무엇은 정말 주님 앞에서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오직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를 보내주셨으며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을 고백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온전히 저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어떠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불편함, 고난과 고생이 나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정말 신앙이라는 그것이 나에게 나의 무엇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의 영원한 삶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살아서는 부자, 정말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기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삶으로 서기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위로하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